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수도 카불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어제까지 5개의 주도를 장악했습니다. 남부 칸다하르, 서부 헤랏이 함락됐습니다. 또 칸다하르에서 카불 사이에 있는 핵심 도시 가즈니도 함락됐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탈레반이 카불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탈레반은 다른 지역에서도 고립을 통해 대가를 크게 치르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프간 주재 미 대사관 인력 대피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미군 중 일부 병력이 어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내일까지 3천 명이 모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어제 2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가슴 아프며 캐나다가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난민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들과 탈레반을 피해 이미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이들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 지도자와 정부 관리, 인권 운동가, 소수자들과 언론인 등이 난민으로 수용됩니다. 멘디치노 장관은 이미 난민들을 태운 특별기들이 아프간을 떠났으며 첫 특별기가 어제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특수군을 아프간에 파병해 캐나다 대사관의 방어와 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9.11 테러 20주년이 외국 테러 조직의 공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테러 경보 공고를 내고 9.11 20주년과 종교적 기념일 등이 표적화된 폭력 행위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테러 위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고조된 위협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인종적 증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조치에 대한 분노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7월 지구 표면 온도가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최고치였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달 지구 표면 온도는 20세기 평균인 섭씨 15.8도보다 0.93도 높은 16.7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6년에 기록된 최고치보다 0.01도 높은 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이전 최고치와 같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아시아 지표면 온도는 평균보다 1.61도 높아 사상 가장 뜨거웠습니다. 유럽은 지난달 사상 두 번째로 뜨거운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도 지난달 지표 온도가 가장 높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미 서부에 산불이 계속 번지는 가운데 미 산림청은 어제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규모인 약 2만 1,000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됐고 산림청이 치명적인 자원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14개 주에 100개의 산불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중 가장 큰 규모인 캘리포니아주의 딕시 산불에 6천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습니다. 한 달 전 발생한 딕시로 가옥 전체가 불탔습니다. 이 밖에 몬타나주, 워싱턴주, 오리건주에서도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 운젠시에 폭우가 쏟아져 최소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본 화재 재난관리청은 운젠시에서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가 가옥 두 채를 덮쳐 인명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오늘 가장 높은 단계의 재난경보를 확대했고 100만 명이 해당됩니다. 나가사키 현의 한 지역에서는 48시간 동안 5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의 규슈와 서부의 히로시마에 호우와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대전 2020 도쿄올림픽이 8월 8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죠. 미국과 중국이 금메달 수에서 박빙의 대결을 벌이다가 금메달 39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33개를 얻은 미국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올림픽 역사 이래 처음으로 무관중 경기가 치러졌고, 이 선수들의 확진 판정 등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선전을 벌였던 각국의 선수들에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올림픽이 끝난 이 마당에 미국의 인형 제조사 마텔이 제작한 2020 도쿄올림픽 기념 컬렉션이 뒤늦은 논란에 쌓여서 이 박수 대신 야유를 받고 있네요. 미국의 CNN 방송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 바비 인형을 제작하는 회사 마텔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함께 도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인형을 지난해 2월 제작해 선보였는데요. 당시 마텔 회사 측은 도쿄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모든 연령대들의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념비적인 행사고, 마텔 도쿄 2020 컬렉션은 이런 스포츠를 기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준다라고 제작 동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요, 포용과 혁신을 주제로 삼고 다양한 인종을 표현한 외모를 가진 5개의 인형을 통해서 지난 올림픽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을 소개했었죠. 야구, 소프트볼, 스포츠 클라이밍, 가라데, 스케이트보드, 서핑 선수를 상징하는 여성 인형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요, 동양계 외모의 인형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텔이 아시아계 인형은 제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유입니다. 이 아시아계 여성은 보통 검은색 머리에 황색 빛이 도는 피부, 쌍꺼풀이 없고 콧대가 서구인보다 좀 낮고 얼굴형도 서구인보다 둥그런 편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진 동양계 인형은 없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올림픽 개최지가 일본인데 아시아계 인형이 빠진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시아계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 올림픽 정신 어디 갔냐 등의 비판이었습니다. 미국 체조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한 순이사 리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개인 종합 금메달을 획득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사실도 이런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선 마텔은요, 이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인형 제조회사로 사회의 쟁점이 되는 흐름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인형들을 선보여 왔었죠. 올림픽 개막 몇 주 전에는 바비 롤모델 시리즈 중 하나로 일본 테니스 선수 나오미 오사카를 모델로 한 인형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마텔은요, 모든 대표성을 옹호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또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8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달려라 로봇.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달리는 로봇 제작에 성공해 화제입니다. 폭스뉴스, 로이터 등 미 언론은 캐시라는 이름의 두 다리를 가진 로봇 제작의 성공으로 보행 로봇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폭스뉴스는 이 로봇이 최근 53분 동안 5km를 달렸고 달리는 동안 겨우 두 번 넘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오레곤 대학의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제작한 것인데요. 미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의 100만 달러 교부금을 통해 캐시가 개발된 겁니다. 대학교 측은 네 다리 로봇은 안정성과 기동성 면에서 사람처럼 두 개 다리를 가진 로봇보다 큰 이점이 있지만 캐시는 타조 같은 다리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층 강화 학습은 달리기, 건너뛰기, 위아래로 걷기와 같은 기술을 열어주는 인공지능 AI의 강력한 방법이라고 연구실의 학생이 설명했는데요. 오레곤 대학의 로봇 공학 교수인 조나단 허스트는 캐시와 같은 로봇이 소포를 배달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의 여러 곳에서 로봇과 함께 일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로봇을 보고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가짜 백신 카드.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이 현재 공중보건을 지키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증명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급하는 어린이 손 크기만한 작은 종이 백신 접종 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가을 학기에 등록하는 모든 학생들은 이 카드를 학교 웹사이트의 해당 페이지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법으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데 문제는 적지 않은 접종 카드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미국 대학가의 공중보건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가짜로 돈을 받고 만들어주는 간의 수공업이 생겼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고객이 되고 있는데 한 개에 $25에서 비싼 것은 $200까지 합니다. 문제는 가짜 카드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내 딸이 가짜 카드 두 개를 $50에 샀다. 중국에서 배송됐다 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학교들은 방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테네시 내쉬빌의 벤더빌트 학교는 학생들이 제출한 백신 카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학생의 등록을 보류하고 있고 미시간 대학은 자체 확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은 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상태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발각되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가짜 카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런 가짜 백신 카드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편 이런 가짜 카드의 출현은 백신 여권 앱 개발이 요구되는 이유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 FBI는 가짜 백신을 사고 팔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 정부기관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연방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미 법무부는 관련 범죄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모더나 백신 접종 가짜 카드를 판매했다며 체포 기소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은 미국 내 670여 개, 그러나 개인의 신체 자유를 지지하는 최소 13개 주의 공립대학은 주법으로 인해 이 같은 정책 시행이 불가능하며 사립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학 건강협회와 기타 교육기관은 대학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반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미국 정부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네, 우선 김 부부장의 발언부터 알아보죠.
미한 군사당국이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시작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대내 관영 조선중앙TV 등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과 한국군이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 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한국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합동 군사연습은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핵전쟁 예비 연습이라는 데 침략적인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담화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김 부부장은 특히 미국에 대해 현 미 행정부의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미북 정상 간 대화 이후 언급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북한은 이틀에 거쳐 미한 훈련을 맹비난했는데요. 11일에는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연습을 또다시 벌여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국무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반응은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미국 정책의 맥락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첫째로 연합군사훈련은 본질적으로 순전히 방어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우리는 이런 점을 반복해서 말했고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랜 기간 주장했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의 근거에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방부가 추가 세부 내용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순전히 방어적이라는 것이라며 미한 연합훈련의 성격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반응도 알아보죠.
네, 연합훈련과 관련한 언급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VOA 박동정 기자에게 현 시점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미한 연합사령부 방침에 따라 계획돼 있거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예방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합동 방어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은 미한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한 연합훈련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시간으로 10일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시작했으며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는 본 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컴퓨터 가상훈련인 연합훈련 규모를 전반기보다도 30% 정도 축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8월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당시에는 한국군 5만여 명, 미군 2만 5천여 명이 참가했지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인 2019년 폐지됐고 매년 5월 한국이 단독으로 실시하던 을지 태극 연습도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국방부 발언도 있었죠.
네,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어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미한 연합사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 정부 부처 이외에도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반응을 냈네요.
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압박을 일축하고 동맹의 긴밀한 군사 공조만이 한국을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김여정의 잇단 비난과 경고에 대해 누가 대변인으로 나서든 북한의 수사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안보 구축을 원한다면 그런 뜻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는 대신 아무 상호 조치도 없이 한국이 많은 것을 양보하기만을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틸러리 전 사령관은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며 훈련되고 준비된 병력이야말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에 대해 솔직히 그들의 수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이미 이전에 들었던 것과 똑같다고 일축했습니다. 버월벨 전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실패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동맹의 준비태세가 약화된 것을 고려할 때 동맹은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연습은 고도의 준비태세를 달성하고 북한과 중국의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미국 언론은 또 어떤 분석을 내렸을까요?
네,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남북관계 등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선 AP통신은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희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13개월 만에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한 결정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양보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이번 비난은 남북한이 최근 연락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보인 후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걸어놓았다며 김여정의 담화는 일부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 연기를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훈련 규모가 크게 축소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김 부부장이 특히 미국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위선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화 제안은 그대로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며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 알아보죠.
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UN이 평가했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네, 아직 정식으로 공개된 건 아니죠?
네, 일부 언론이 UN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6일 전문가 패널 보고서 요약본 초안을 입수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6일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북한이 영변의 실험용 핵시설을 여러 차례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복수의 시험이 실시된 것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촬영한 적외선 사진 등에서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경수로 외부 공사가 완성된 것 같고 현재는 기자재를 설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5 메가와트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피해서 불법 무역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니케이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을 계속한 것으로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2월에서 5월 최소한 41번에 걸쳐 북한산 석탄 36만 4천 톤이 중국 저장성, 닝보, 저우산 지역에 수출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공식적인 정제유 수입이 7월 중순까지 연간 한도의 4.75% 수준이었지만 불법 수입이 늘고 있기에 2021년에도 북한의 정제유 수입은 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이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해상을 이용해 석탄과 다른 제재 물품의 수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계속됐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부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 저택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와 건설을 위한 부품을 밀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렉서스 LX570 차량을 비롯해 100만 달러 상당의 고급차를 몰래 수입하는 데 중국 회사들이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탐사 보도 전문 기자 로렌 맥커피 기자를 오종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보도 하나가 중대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언론이 특정 문제점을 지적하면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서 개선을 모색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언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텍사스주 유력신문 댈러스 모닝뉴스 소속 로렌 맥카히 탐사보도 전문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My name is Lauren McGahey, and I'm an investigative reporter with the Dallas Morning News.
네, 제 이름은 로렌 맥가히입니다. 탐사 보도 전문 기자고요. 댈라스 모닝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885년에 창간해 1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신문인데요. 휴스턴 클로니클과 함께 텍사스주 양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로 탐사하는 분야는 총기 문제와 경찰 개혁, 인종 갈등에 관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주 정부 산하 기관들과 주 의회를 출입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쓴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I don't know. I feel like we love all of our stories like our babies. So it's hard to pick one that we
우선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사라 잘 모르겠어요. 기자들은 원래 자기가 쓴 모든 기사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모두 제 자식들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각 지역의 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최면 기법을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형 특집 보도를 진행한 게 기억에 남아요.
최면 수사안은 최근 한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의대생이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친구한테 최면 기법을 사용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뭐가 문제였길래 특집 보도를 한 겁니까?
Police officers using hypnosis to investigate crimes, like actually attempting to hypnotize crime victims and witnesses.
최면을 걸어서 얻은 진술은 증거로 채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텍사스 주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채로 진행된 수사 관행이었던 거죠. 제가 조사해보니 과거 40여 년 동안 1,800차례 이상 최면 요법이 수사에 반영됐어요. 거기서 나온 진술 증거를 바탕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법적 근거 없이 채택됐던 거라면 감옥에 간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겠네요.
Now that it's all out there, we're starting to see some impact. The state is Lawmakers are debating whether to change the law, basically to crack down on the practice.
그렇습니다. 그 기사가 전국 매체에 잇따라 소개됐습니다. 텍사스처럼 최면 수사를 관행적으로 해온 주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보도 이후 미국 곳곳의 주요 경찰국에서 최면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쓴 기사가 제동을 건 셈이죠. 그 뒤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의회가 주요 사안으로 다뤘어요. 근거 없는 최면 수사 관행을 멈추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레그 에벗 주지사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했어요. 극심한 논란 끝에 채택된 임신 중절 금지 법안과 함께 텍사스주 정치권의 양대 현안이 됐습니다.
기자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I have been a reporter for about 11 years now.
11년인가 12년인가 아무튼 10여 년 됐네요. 2009년에 일본 아사히 신문의 워싱턴 DC 주재 기자로 본격적으로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정권 출범 직후였는데 당시 미국과 북한 당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투트랙 접촉을 하는 현장을 직접 가서 취재했습니다. 그전에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중국학을 공부했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현장에서 취재하셨군요.
After I've done all of my research, but every day is differently.
네, 북한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북한과 한반도 문제 그리고 관련 국제 정책 등을 연구하는 미국 내 여러 모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다가 텍사스로 가서 지역 매체에 몸담게 된 계기는 뭔가요? 텍사스에 연고가 있었습니까?
My career really took off. Once I left DC and I moved to a smaller market where I had more of an impact, direct impact for my readers and I've
지역 매체의 보도가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국제관계를 보도하더라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은 독자층이 집중돼 있어요. 또 다루는 현안이 실생활과 가까운 내용이라서 한번 기사가 나가면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면 수사 관행처럼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책에 반영되는 일도 빠르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언론인으로서의 보람이 커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 텍사스로 옮긴 뒤 제 기자 생활은 한 단계 도약했어요. 그 전에 익숙한 환경에 안주했다면 저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전까지 텍사스의 연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데 처음 기자가 되자고 마음먹은 계기는 뭔가요?
But I think for me, there's never a boring day.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다. 그런 점이 학창시절에 바라본 언론계의 매력이었어요. 기자들의 생활이 정말 역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랐고요. 사건 현장 그리고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곳 또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기자들이 달려가니까요. 그런데 막상 언론계에 들어와서 직접 겪어보니 기대 이상이에요. 그냥 역동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야단 법석입니다. 싫지 않아요. 이런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쓴 기사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 하나만 꼽으라면 뭔가요?
I wrote a story about a transgender man who was fighting a bill proposed by lawmakers here that would have affected his life pretty deeply.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 사연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기자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딱 그 임무에 부합하는 기사를 한 5년 전에 썼습니다. 성전환 남성이 자신을 차별하는 법규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였어요. 오랫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에서 사연을 다룬 뒤로 관련 법규에 대한 재검토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보람이 가장 컸던 보도활동이었어요.
탐사 보도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넓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대안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탐사 전문 기자로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 취재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Oh my goodness. God, there could be so many. You know,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re was an intense scrutiny on mostly women who were accused of being witches or involved in witchcraft.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정말 다루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요.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에서 횡행했던 마녀 사냥 사건을 보도해보고 싶습니다. 무고한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서 재판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문명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졌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일들이 계속됐는데요. 순종적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독립심이 강한 여성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습의 영향이 근데 미국에까지 이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이 있었다면 그렇게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있었을 거예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you know, the more diverse voices you have doing the reporting, the fuller picture you get. You know, if you have only one kind of person involved.
더 다양한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될수록 더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같은 사안을 놓고 매체마다 사람마다 각자 처한 조건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획일적으로 보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로렌 맥가히 탐사보도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18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 미국은 스포츠 황금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양한 스포츠에 열광했습니다.
스포츠 황금기인 1920년대 미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을 뽑는다면 단연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입니다. 본명은 조지 허먼 루스인데요. 미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는 홈런왕입니다. 야구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인 만큼 수많은 관중이 베이비 루스가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야구공을 멀리 칠 수 있는 뛰어난 홈런 타자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평생 친 홈런이 모두 714개나 되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1920년대를 빛낸 여러 스포츠 영웅 중에서도 그야말로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죠. 야구장에서 보여준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살아온 인생도 거침없고 자유로웠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에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요. 때로는 경기 시간이 늦게 나와서 동료들을 초조하기도 했고요. 심판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어요. 베이브 루스는 말썽을 자주 부려서 출전 정지 명령을 받기도 했죠.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 거침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은퇴 후에 감독이 되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베이브 루스라는 이름은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전설적인 홈런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법정 재판도 스포츠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의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1927년 5월 뉴욕에서 프랑스로 단독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린드버그의 비행 성공을 기념하며 열광적인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신문들은 린드버그의 성공 이야기를 연달아 기사로 실었고요.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수많은 군중은 이 젊은 조종사가 워싱턴으로 돌아오자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역사상 가장 큰 시가 행진을 벌이며 린드버그의 비행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용감하면서도 조용하고 외모도 잘생긴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에게 열광했습니다. 린드버그는 마치 미국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서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 집권 동안 수백만 미국인의 전통적인 사회적 관습과 보편적인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지켜오던 전통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과감하고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나이와 성별,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대중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디오와 영화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법정 재판이나 유명한 스포츠 영웅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열광적으로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1920년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대중문화와 더불어서 진지한 예술 분야도 함께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진지하고 심각한 예술 역시 활발한 시기였는데요. 1920년대는 글 쓰는 작가와 그림 그리는 화가 등 여러 분야 예술가들이 미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미국인들은 1920년대 경제성장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케빈 클리지 대통령의 보수적인 공화당 정책을 지지했고요. 기업을 이끄는 재계 지도자들과 경제체제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대통령과 경제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무겁고 진지한 예술을 추구하는 일부 예술가는 1920년대 미국 사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경제성장과 사회 변화에 들떠있을 때 일부 예술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미국 사회의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주위 사람들이 오로지 돈과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요즘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는지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 사회가 마치 새로운 기업인 것처럼 바뀌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어떤 가치가 있고 어느 만큼 신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예술가들은 유럽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은 끔찍한 실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집권한 정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잘못된 방식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920년대 저항 정신은 미국 문학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진지한 주제를 담은 미국 문학에는 강한 저항 정신이 담겼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작가들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와 경제 논리 위주로 돌아가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저항 정신을 문학 작품에 담았습니다. 시대적 저항 정신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가는 미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싱클레어 루이스였습니다.
미국 동부 볼티모어 출신 신문기자인 H.L. 맨켄도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맨켄은 미국인 대부분은 어리석고 폭력적인 바보라고 표현하며 가차 없이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공격했습니다. 물론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를 하는 미국인들은 이런 비판에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와 경제를 이끄는 재계 지도자들은 맨켄이 미국에 대한 반역의 말을 한 위험한 인물이라며 공격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동남부 엘라베마에 거주하는 테레사 김 씨의 아홉 번째 사연 식지 않을 열정 들어보시죠.
아이, 가슴이 막 얼마나 두근거리고 하는지. 근데 이제 백 문제는 자다 깨나서 물어봐도 할 정도로 했으니까 백 문제는 그냥 뚜닥뚜닥 다 했죠. 금방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묻고 질문하는 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네가 뭐 북한에서 무슨 어떤 일을 했냐 뭐 이런 거랑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물어볼 때 막 얘네들이 말을 잘 안 듣을 땐 잘 안 돼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은 정착일로부터 1년 후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습니다. 테레사 씨 역시 미국 시민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렸고 동생과 시민권 시험 준비까지 마쳤지만 면접관과 직접 대면하고 질문에 답하는 면접시험은 웬만하면 떠는 법이 없는 테레사 씨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면접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 보는 여자가 다 보고 She don't understand 탁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자르겠다는 식으로 딱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 내라는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되겠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앉아서 그 여자 눈 딱 눈동자 마주 보면서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변호사가 또 뭐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변호사가 이제 다 우리가 통과됐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 통과됐다고.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오면서 자기가 오늘로 그만두는 날이래요. 세상에. 한 발 늦으면 우리가 그 여자를 놓칠 뻔했잖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분을 놓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이메일을 써서 답장이 와서 그 여자하고 그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하지. 그 여자하면 어떻게 해. 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 다른 데 잡을 다른 데로 이제 옮긴다고. 그래서 그게 마지막으로 그 여자하고 그때 헤어졌어요. 야, 5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처음 와서부터 영주권 할 때부터 우리 와서 할 때부터 우리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서 엄청 많이 별렸죠.
처음부터 테레사 씨 자매의 미국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주고 영주권 취득까지 도왔던 케이스워커가 이 단체를 떠나기 전에 테레사 씨의 시민권 취득까지 도왔다는 말입니다.
시민 선서하실 때 어떠셨어요?
아유, 완전 가슴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지? 장엄하다 할까? 뭐라 해야 될까? 야, 너무 야, 이거 미국 시민권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 됐구나 하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막 울었어, 진짜. 아,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것도 7월 4일날 독립절에 우리가 또 시민권 땄어요. 그 미국 애들이 나를 보고 독립절에 시민권 따는 사람 별로 없다고 독립절에 땄다고 다 축하한다고 Congratulations 모두 그러더라고.
테레사 김씨 자매가 시민권을 딴 일은 직장 안에서 화제였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미그레이션 가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 다 두근두근 해가지고 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오니까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러더라고. 다 자기네도 준비해서 해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줬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쉽게 할 것인가.
북한 사람도 따는 시민권 내가 못할 소냐. 테레사 씨 자매 사례는 막연하게 시민권 취득을 염려하는 동료들에게 본보기가 된 겁니다.
그 지금도 우리 회사 사람들이 시민권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못 자기네는 어떻게도 못한다는 게요. 못하는 게 어디 있는가 하고 그 못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때 아침 일 시작할 때 종이장에다 시험 문제를 100문제를 있잖아요. 매일매일 숙제를 줬어요. 일하면서 공부해도 12번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 나 때문에 시민권 딴 사람 우리 회사 사람들 다 땄어요. 영어 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15년 전 북한을 떠났고 2008년에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해 2013년 미국 시민이 된 테레사 씨. 미국 시민이 되고 난 후 뭐가 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어떤 때는 시민권 좀 따라고 하면 그 무슨 좋은 점이 뭐냐고 나보고 설명하라고 하더라고. 좋은 점이 있냐고. 그냥 시민권자니까 당당하고 아무 데 가서나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어디 가서 할 수 있고 그거지 뭐 알아줘서 하는 기냐고 그거. 요즘에 코로나 때도 제일 먼저 돈이 나왔잖아요. 그 정부에서 1,200불씩 나올 때도 우리 남편은 좀 늦게 나오는데 영주권자들은 늦게 나오더라고. 그 시민권자들은 빨리 나오고 마음상 시민권자니까 어디 가나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그렇죠.
당당한 미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 테레사 씨에게 신분이 달라진 것만큼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테레사 씨의 남편은 현재 영주권자인데요.
이제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그렇게 이런 메인터넌스 매니저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
네, 그만두고 요즘에 작년부터 그만둬가지고 지금 사업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보는 사람이니까 여기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어느 회사에서 기계를 설치해달라 이러면 이제 거기 가서 기계를 설치해주고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근데 나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그냥 회사 가서 회사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그냥 받아서 우리는 나는 마음 편히 살고 싶다. 그 비즈니스는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일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반대를 한 2년 동안 반대했어요.
집안일을 함께 논의하는 테레사 씨 부부. 2년 동안 반대했던 테레사 씨는 남편에게 찬성하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늘 변수가 있는 만큼 기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2년 시간을 줬어요. 2년 동안에 일을 못 써오거나 준 돈을 이제 그 이제 자금을 만불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시작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불을 줘가지고 이거를 말아먹고 2년 후에 말아먹은 다음에 난 모른다. 그때 다시 회사로 다시 들어가라고. 우리 남편은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든지 회사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 던져놓고 지금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1년 돼가지고 총화를 딱 12월 달에 총화 짓는데 보니까 그것도 그 만불이 그대로 그냥 살아있더라고. 만불이. 그래서 그냥 그래도 처음 장사하는 사람 치고는 그 자본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나고 그 만불이 살아있는 것만 불거지는 못해도 근데 이게 내가 못 벌면 그게 안 되지만 내가 보니까 그래도 네? 그다음 남편이 나한테다가 한 달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절반 돈은 나한테다 월급으로 따박따박 주고 이제 만불이 딱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도록 그냥 가만 놔뒀는데 지금 올해까지 이제 2년째 됐어요.
테레사 씨 남편은 아내의 지지를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최근엔 애리조나주에 있는 전기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일에 투입됐습니다. 남편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테레사 씨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테레사 씨의 업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파트는 이제 오래됐고 다른 한국 사람이 이제 내가 한 사람 양성시켰어요. 양성시켜서 이제 걔는 밤팀에서 일하게 했는데 이 내가 하는 일을 다 똑같이 다 할 수 있게끔 양성시켰는데 이제 이번에 주럭 현대에서 주럭을 생산해요. 이제 다음 해 6월부터 그리고 이제 주럭이 새로운 파트니까 우리가 지금 빌딩을 하나 새로 크게 지었어요.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우리 매니저가 그러더라고. 이제 저쪽 새 파트를 맡아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네, 이미 나왔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이 하나 더 들어섰는데 회사 측은 테레사 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매니저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가끔씩 가서 지금부터도 시작도 조금씩 하긴 하고 있고 이제 정상적인 양산은 이제 다음에 6월부터 시작합니다.
50대 탈북난민 테레사 씨는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늘 샘솟는다고 말하는데요. 테레사 씨는 늘 그렇듯 식지 않는 열정을 스스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